욥기 27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아멘. 그 이렇게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을 보면은 때로는 답답하지만은 때로는 또 놀랍기도 해요. 어떻게 저렇게 초지일관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을 저렇게 붙들고 사나. 그런 의미에서 늘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약한 믿음, 약한 생각을 끌고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못 이깁니다. 그래서 옛날에 맨날 우리말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그런 말이 있는데, 물론 막무가내로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그렇게 끝까지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나 고집을 그렇게 막 피우지는 않거든요. 욥기를 읽어가면서 저는 욥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끝까지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않나. 무슨 고집입니까? 나는 무죄다. 난 죄가 없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무슨 죄가 있겠거니 내가 기억도 못하는 죄가 있으니까 내가 이런 고난을 겪지 않은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 과연. 우리가 윤동주 시인처럼 정말 하늘을 우러러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괴로워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합니다. 나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과연 말할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욥은 그런 그 생각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건 무슨 뭐 비난을 퍼붓건 나는 뭐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난 절대로 나는 그런 일 없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앞에서도 제로 당당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참된 신앙의 힘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는 담대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그런 뭐 고집불통이다 뭐 완전히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 3절 다시 읽을까요?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지금 뭐라고 하는 거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정당함을 안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아주셨을지라도 나는 정당함을 뭐 물러설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시지만은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 받아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지 않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근거로 주장하기를 굽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모순이지요.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 안 해주는데 나를 인정 안 하는 그 하나님을 근거로 나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자기 모순이고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러나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욥의 마음을 우리가 곰곰이 들여다본다면 그런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의 무죄를 선언해 주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마치 뭐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을 의심하는 아내 앞에서 남편이 당신이 그 의심하는 거 나는 단 하나도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 아무리 당신이 나를 의심하고 나를 뭐 이렇게 비난해도 나는 당신한테 비난받을 만한지 손끝만 치도 한 적이 없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그런 남편이라면은 뭐 아무리 의심을 한들 무슨 뭐 확정을 들이대지 않는 이상 그 남자는 굽히지 않을 거예요. 그 욥에게 지금 들이댄 증거가 없어요, 친구들이. 일반적으로 악인들은 이런 고통을 겪고 이런 고난이 오게 마련이고 악인들은 반드시 제 죄 값을 대가를 치르게 마련이다 해서 너는 이런 죄를 지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지 욥에게 그런 죄를 들이댄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욥은 끝까지 결국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새 친구와 뭐 욥의 대화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서로 말을 주고받을 게 없어요. 친구들도 끝없이 비난하기 시작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비난할 거리도 없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친구한테 뭐라고 더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욥기 가운데서 우리가 참 한 가지 인상 깊게 봐야 할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나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라고 살 수 있도록 나름대로 신앙의 정결을 지켜야 하지 않나 이런 것이죠. 이 정도로 지키면 이 정도로 말할 수 있구나. 우리가 다 캥기는 게 있고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지 못하고 사람 앞에서도 물론 뭐 떳떳지 못할 때가 많겠죠.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는 캥기는 게 있지만은 하나님은 다 아실 거고 뭐 할 수 없지만 사람들은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뻔뻔하게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긴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지금 욥이 내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 한 나는 내 이 잘못을 나는 인정할 수 없다. 뭐 잘못한 게 없다. 나는 기억나는 게 없다. 나는 잘못 전혀 잘못이 없다. 물론 우리가 뭐 이게 더 읽어가보면 이제 하나님께 또 뭐 얘기를 듣지만 저는 어쨌건 이 불의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누구 앞에서든지 이렇게 이런 이렇게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중심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4절입니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 입술로 절대 불의를 말하지 않겠다. 나는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 이게 요는 바른 신앙인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나는 불의를 말하지 않고 거짓을 입에 담지 않겠다. 참 우리 성도들 중에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만 정말 예수님 믿고 나서 단 한마디도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사소한 거짓말도 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 과장된 표현을 한 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걸 고치는 분도 제가 봤고 또 뭐 조금 이렇게 사실과 다른 얘기 뭐 완전한 거짓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심에 걸려서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점점 내 죄를 깨닫게 되고 내 기준을 점점 높여가기 시작을 하면은 아 이게 참 욥이 지금 나는 입으로 거짓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고 하나님한테 자꾸 얘기하면 하나님이 오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도 끝내 욥의 편은 손을 들어주지 않겠어요? 어떻게든. 누가 보면 18절에 우리가 불의한 과부의 얘기가 나오지만 뭐 과부가 하여튼 억울하니까 그냥 계속 재판관을 두드리잖아요. 난 무죄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나중에는 뭐 두 손 두 발 다 들잖아요. 하도 와서 문을 두들게 되고 뭐 자우자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도 이렇게 그냥 아침마다 하나님을 흔들 수 있을 만큼 의로운 삶을 살다가 불의함을 겪었을 때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잘못하다가 야단을 맞았다고 그걸 하소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까닭은 그 거룩한 삶 자체가 능력이 되고 그 자체가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뭐 부끄러울 게 없죠. 뭐 아, 그래서 가난하게 산들 부끄럽습니까? 뭐 돈이 좀 생긴들 부끄럽습니까? 떳떳해야 하나님 그게 저거 하잖아요. 만약 뭐 조금 부정하게 살아보십시오. 누가 뭐 메일로 발각되었습니다. 빨리 도망가십시오. 그렇게 무작위로 메일을 뭐 수백 명 보냈더니 70%가 도망갔대네. 내용은 안 쓰고 발각되었습니다. 달아나십시오. 그랬더니 다 도망갔대. 다 도망갔대. 그 이 세상이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아, 제가 옛날에 뭐 좀 잘못한 일이 있었는데 그 뭐 기자 시절인데 사회부장 시절인데 아니 검찰에서 뭐 그 저 대검 뭐 조사실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뭐가 들켰지? 이 생각 기사 때문에 전화를 한 건데 기사 부탁을 한다고 전화를 하는데 전화가 오는 순간 내가 뭐 속에 캥기는 게 있으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 보이스피싱에 다 걸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애가 다쳤다 이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다 우리의 죄를 건드리는 거고 우리의 불안함을 건드리는 거고 우리의 결핍을 건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뭐 태연하게 살 수 있으면은 그런 거 뭐 걸릴 일이 없는 거죠. 누가 그랬대나 뭐 어떤 배우가 그랬대나 뭐 당신 애를 내가 데리고 있어. 야, 그놈 말 안 듣는데 잘 데려갔다. 그랬더니 에이 자식 하면서 끊어버리더니 그것도 겁 안 먹으면 끝인 거예요. 뭐. 야, 너 잘 데려갔다 내 아들. 내가 내보냈으면 했는데. 뭐. 그렇게 담대하게 했더니 안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담하게 사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제 전세가 역전된 거예요. 요업이 지금 친구들한테 5절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이야, 이 요업의 결기. 이 결기라 그러나요? 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욥기에 쭉 기록된 욥의 태도를 보면은 욥은 진짜 흔들림이 없는 듯한 그런 걸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뭐 이게 기가 죽어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뭐예요? 이게 그저 베스트 총독인가 앞에 가서 얘기를 할 때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을 읽어드릴게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총독 앞에서 자기 변호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양심에 이만큼도 거리낌이 없기를 위해서 내가 애를 쓰고 있는 사람이다. 나 그렇게 살아왔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이죠. 뭐. 요한 1서를 보면은요,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3장 21절 제가 읽어드리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을 왜 두려워합니까? 마음에 자꾸 꺼리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일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하단 말이에요. 애들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애들 며칠 키워보면 꼭 뭐 잘못한 거 뭐 과자라도 하나 훔쳐 먹었으면 우선 부모 시선을 피한다. 불러도 잘 안 온다. 뭐 이런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 먹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먹고 나서 제일 처음 한 일이 부끄러움을 알고 숨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지으면 자기 자신이 가장 먼저 잘 알거니와 그리고 떳떳이 못해요. 시선을 못 봐요. 얼굴을 마주 대하지 못합니다. 늘 그렇게 좌우지간 주눅이 들어 사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참 이 또 교만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떳떳하지만 자책할 게 없지만 그러나 고린도전서 4장 4절을 보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욥보다 사도 바울이 한 걸음 더 나간 이유는 뭡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나는 자책할 게 없고 부끄럽게 살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산 내 삶의 전체가 나를 의롭다고 할 만하기에는 충분한 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쓴 게 내가 실제로 의인이라는 필요 충분 조건이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욥이 아직 거기는 안 갔지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는 필요 충분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내 의를 가지고 남한테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가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이 의로움으로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 의로움으로 우리가 빚진 자가 되면 내 의를 가지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값없이 의롭다 함을 입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사람을 정죄하는 삶을 살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내 의로움만 가지고 산 사람은 나만큼만 살아봐라 이런 얘기라는 거죠. 그 지금 욥은 지금 친구들 보고 나만큼만 살아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예,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않을 것이다. 자신만만해요. 그리고는 이렇게 저주합니다.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의롭든지 이제는 남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저주하는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드려도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저주하는 기도가 할 만하면 하십시오. 뭐 속에 있는 말인데 어떻습니까? 하나님하고 단 둘이 있는데 남을 저주하는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면전에 하는 게 아닌데. 그러나 그렇게 남을 저주할 만큼 우리 자신이 의롭게 살았다는 이런 욥과 같은 결기가 있을 때 우리가 가능한 것이죠. 다윗도 뭐 본인이 뭐 할 만하니까 뭐 하는 거죠. 다윗이 정말 사울한테 쫓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시편 10절 2절 보면 뭐 이렇게 말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뭐 이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저 사람들 늘 나한테 덫을 놓고 나를 사로잡으려고 저러는데 뭐 조금 손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레미야서 18장 23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 예레미야도 뭐 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자들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이런 담대한 기도를 드려야 마땅한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저주의 기도를 가만 들여다보면 저주의 기도는 믿음 없음의 표현이 아니라 믿음의 연약함이나 믿음의 부실함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고 강한 믿음의 표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좋은 태도인 것이 그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지 않고 그 사람에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태도에서 이 저주의 기도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죄에 합당한 보응을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까닭은 첫째는 그 죄를 내가 다루지 않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이 확고하다는 뜻으로 우리는 이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정말 믿고 있으면 대담한 저주 기도를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어떤 분들을 보면 막 저주 기도 아침에 앉아가 세게 하는 분들 계신다고요. 피값을 받으소서 머리에 피가 돌아가게 하소서 가만 들어보면 막 그런 기도를 대담하게 하는데 그건 좋은 믿음이에요. 좋은 믿음이에요. 아니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피를 많이 흘리고 그 피값을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불의한 하나님이죠. 그런 얘기를 저는 드려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해결할 문제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또한 헤세드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억울함을 겪는데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도 그들에 대한 보응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악을 악으로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지 않으시면 이 땅에 어떻게 사회와 공의와 정의가 이게 이 땅에 세워지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걸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나가서 뭐 뭐 대규모 시위라든지 뭐 이런 뭐 폭력적인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런 정의와 공의를 위한 기도를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이고, 이 땅의 불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 오히려 더 좋은 믿음의 표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8절, 9절, 10절입니다. 시작.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예, 나쁜 자들이 이익을 얻었으면은 뭐 하여튼 못된 일로 이익을 얻었으면 하나님께서 뭐 그 영혼을 거두어 가셔야죠. 영혼을 거두어 가셔. 그때 무슨 희망이 있겠냐고 말합니다. 악인들이 저지른 일들에 대해서 무슨 희망이 있겠냐? 예? 무슨 희망이 있겠냐? 시편 이 37편 제가 하나 더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윗이 그 악한 자들을 상대하다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윗의 시편 37편 1절 2절인데,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그는 나발 사건을 통해서 나발이라는 악한 자가 손대지 않아도 제풀의 열흘 만에 죽는 걸 보았단 말이에요. 사울을 두 번씩이나 살려보냈지만 사울이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는 걸 보았단 말이에요. 내가 손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어 가신다. 이걸 안단 말이에요. 뭐 그러나 뭐가 남아있는 게 뭔데, 남아있는 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악을 상대하는 방법을 정말 잘 터득하셔야 돼요. 이게 뭐 말도 못하고 숙고 앓다가 뭐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했더니 뭐 맨날 병이나 앓고 말이죠. 속에 속병이나 앓고 있고 꿍꿍 앓고 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뭐 머리를 쥐어뜯고 부르짖더라도 병은 앓지 않아야지. 그래야 여러분 그 스트레스는 덜 받을 거 아니겠어요? 악한 자들도 스트레스 안 받는데 왜 악한 일 안 하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11절 12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이제는 뭐 이제 욥이 칼자로 잡았어요. 친구들한테 차라리 내가 너희들 하나님에 대해서 그만 잔소리해라. 나도 너희들 아는 만큼 하나님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산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사람이다. 욥은 어쩌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격상되었어요. 그 전에 욥은 겁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이거 혹시 있는 거 다 뺏어가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지만 다 뺏기고 나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더 건강해진 거예요. 그래, 하나님 이제 나 가진 거 다 없습니다. 데려가려면 데려가십시오. 뭐 할 말 하고 삽시다 하나님하고도.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도 이렇게 건강한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뭐 무슨 뭐 맨날 주눅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벌벌 길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은 아버지한테 굉장히 담대합니다. 죄를 지은 아들이 맨날 아버지한테 큰 소리 못하지 떳떳하면 아버지하고 관계가 아주 좋아요. 건강한 관계란 주눅 들은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할 말 못할 말 가려서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때로 실언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시니까. 여러분 그냥 달려와서 품에 안기는 아들이 좋습니까? 그냥 불러도 안 오고 계속 실실 빼는 애가 좋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면 전심으로 달려가기를 바라고 그 품에서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는고. 야, 이 친구들아, 너희들 지금까지 와서 나한테 와서 헛소리 잔뜩 했는데 하는 거 보니까 그냥 너희들 헛된 사람들이 되고 말았구나. 그렇게 많은 공부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더니 그래서 무슨 유명한 인사나 되더니 그게 다 뭐냐? 한낱 헛된 인생 되고 말았구나. 이게 지금 욥이 친구들에 대한 총평이에요. 아유 참. 저는 뭐 우리 각자의 인생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그리고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 것, 그것밖에는 남을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외 건 다 그냥 바람에 불려가는 거예요. 뭐 여러분 뭐 집에 평수를 늘리고 뭐 인테리어를 좀 잘 꾸미고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다 없어질 것들이라는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 눈앞에서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죽고 나서 없어질 것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들이 현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을 보고 삶으로서 눈에 보이는 현실들이 환영에 불과하다는 것 이거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라는 것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초점은 영원한 것들에 두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멀리 보고 길게 보고 넓게 보았더니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만큼 그렇게 마음이 넓고 그렇게 생각이 깊고 그렇게 멀리 내다보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요? 우리는 역사 이후를 내다보는 사람인데 그래서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만이 여전히 이 세상에 참된 소망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 아닌 교회들 때문에 세상이 시험드는 거지 이 세상은 진정 교회를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남을 비난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바른 교회 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바른 교회 되는 결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건물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도를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불러내신 사람,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을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조롱받고 이 세상에 정말 염려거리가 된다면은 교회 본질을 벗어났기 때문이요. 이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인생을 세우신 사람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이 시대 흔들리는 세상 타락한 세상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교회만이 이 땅을 밝히는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주님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빛 대신 주님의 교회 항상 그 빛이 머무르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세상을 책망할 수 있는 진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아뢸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함에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 전부를 버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욥처럼 정말 내가 아무리 돌이켜봐도 주님 앞에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살고 싶은 이 자리에 고기 숙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 의로 옷 입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